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17일 일본 도쿄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이 감행하는 모든 실험들은 핵탑재 미사일 발사 능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고 곧이곧대로 믿는다며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에 당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각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이번 문제를 다룰 의회 내 위원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저스틴 아마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럴 것으로 본다며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에 이같이 기록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 같은 요청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요즘 내가 특별히 언론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라며 역사적으로도 어떤 정치인도 이보다 나쁘게 혹은 불공정한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라면서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고 더 의로운 싸움에는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해안경비대에서 활동하게 된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안경비대원들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위대성을 가지고 우리의 항구를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선다며 미국인들은 물론 지휘관들도 여러분의 지도력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화 녹음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의 지난주 워싱턴 방문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라브로프 장관과의 면담 도중 비밀을 공유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모술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도시 진입지 인근에 폭탄을 매설하고 있다고 연방경찰 지휘관과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모술에 고립돼 점차 기반을 잃고 있는 반군이 공격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은 이달 들어 모술 서북부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 이래 급격한 성과를 이뤘으며 ISIL 세력은 현재 도시의 약 12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ISIL 반군들은 올드시티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인 이곳에서 최후의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오는 27일까지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꽃피는 4월을 지나 5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봄의 기운이 완연한 5월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무더위가 예보돼 있는데요. 섭씨 30도를 넘는 한여름 무더위가 미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워싱턴 DC는 최고 36도에 육박해서 5월 기온으로는 1800년대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이 반대편에 위치한 중서부 콜로라도, 유타, 몬태나, 아이오와주 등에서는 눈 소식이 예보돼서 화제인데요.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약 40cm가 넘는 눈이 쌓이고 폭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의 동북 삼성 일부 지역에는 심각한 봄 가뭄이 발생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랴오닝성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중국 당국이 항공기를 동원해서 구름 입자를 뭉치게 하는 로켓탄 600여 발을 발사해서 인공 강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지구촌 기상 상황이 지구 온난화와 관계돼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 지구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9도, 신의주 13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에서 24도, 함흥 12에서 31도, 끝으로 청진은 10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Queen of the Night, 오늘 밤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박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등지에서 주민들의 DNA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수단이라고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대학 학부 신설을 도왔다는 추문에 휩싸였고요. 이어서 일본이 중국의 양국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제안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먼저 중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중국 공안 당국이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주민들의 DNA,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서 전국적인 통합 자료망을 만들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월요일에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특히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을 상대로 이런 행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소수계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범죄 예방 목적이라고 했는데 네. 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죄를 저질러서 기소됐거나 이 범죄 용의자도 아닌 이 평범한 주민들을 상대로 DNA를 채집하는 게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일반 주민들에게서 이 혈액을 채취해서 DNA를 분석한 뒤에 여기서 나온 개인의 생체 정보들을 전국적인 자료망에 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담당자인 소피 리처드슨은 이 보고서에서 DNA 수집은 특정 범죄 사건을 다룰 때 정당한 수사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조차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수단이 마련됐을 때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범죄 용의자도 아닌 일반 주민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이 소수민족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에 모여 사는 위그르족을 비롯해서 소수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DNA 수집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6월에 신장 주민들에게 출입국할 때 DNA 표본을 출입국 심사소에 내도록 했는데요. 보통 특정 국가가 외국인들에게 입국 시 지문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자국민의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공안이 수집한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예,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법정과학 DNA 수거 고개통이라는 통합 자료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민들의 DNA를 모아서 필요한 경우에 당국이 전국 어디에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5년 말 현재 약 4,400만 명의 DNA 정보가 모인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경우는 150만 명에 불과한 걸로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DNA 정보를 자료망에 모으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긴 한데요. 이 대상이 다릅니다. 이 화요일 AP통신과 또 영국 BBC 방송이 이번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연방수사국이 1,280만 명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모두 이 범죄자들로부터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채집한 것들이어서요. 4천만 명에는 훨씬 넘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DNA를 모은 중국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런 유전자 수집 행위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에 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첨단 DNA 분석 설비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장 일대 이슬람 교도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신장 자치구 공안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학을 운영하는 친구를 도왔다는 추문에 휩싸였다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에 있는 특정 학교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도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도왔다는 추문이 불거져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학교 관련 추문이 터져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수요일 오카야마 현에 위치한 학교 법인 각계 학원이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나타내는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정부에 공식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문서인가요?
예, 이 문서는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 전달 사항이라는 제목인데요. 2018년 4월 개학을 전제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각계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문부 과학성이 작성한 걸로 나타난 이 문서에는 또 이건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각부는 이 총리의 관저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관저 최고 레벨이란 야베 총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10월의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3개월 말인 지난 1월에 각계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특정 학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하게 허가해줄 것을 지시한 건데요.
네.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오랫동안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부가 태도를 바꿨고요. 그 혜택을 본 학교의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인 걸로 확인된 겁니다. 일본은 이 의사 또 수의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 대학의 의학부, 치약부 또 수의학부 신설을 52년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이 반세기 만에 수의학부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갑작스럽게 내놨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이 문서가 작성된 직후였습니다. 게다가 수의학부 신설 혜택을 본 각계 학원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식사 또 골프 등을 함께하는 친구인 걸로 드러났고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줄곧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수요일에 이 총리의 지시 내용이 담긴 정부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공개된 문서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어떤 해명을 했나요?
예, 총리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문건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이 문서의 진실성의 의혹을 제기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는 소식이죠?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서로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정상 포럼 참석차 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집권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화요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 친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이뤄나가자고 제의했습니다.
네, 일본은 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죠. 아베 총리는 이 친서에서 향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요 7개국 가운데서는 미국과 일본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은 이날 일본이 얼마나 빨리 AIIB 참여를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가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모양새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구애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국에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특히 내년은 중국과 일본이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시 주석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내년 말까지는 일본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상의 일본 방문은 2010년 11월 당시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5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시 주석은 니카이 간사장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니카이 간사장이 일대일로 포럼에 참가한 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은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첨예한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 헌법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심쩍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 초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군에 복무하면서 군사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등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첼시 매닝 일병이 수요일 출소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직후인 지난 2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당시 미 연방수사국 국장과 만났는데 원래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함께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물리친 뒤 독대하는 자리에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좋은 사람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관련 수사를 그만둬줬으면 한다. 이렇게 코미 전 국장에게 말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은 수사 단축 요청에는 답하지 않은 채 플린 전 보좌관이 좋은 사람인데는 동의한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당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코미 당시 국장이 이날 일어난 일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고요. 일부 측근들과 고위 FBI 관리들에게 메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메모를 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다른 매체들도 별도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BI나 코미 전 국장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플린 전 보좌관 간 관련 수사를 포함해 어떤 수사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맥케이브 국장 대행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수사를 의미한 것이었고 플린 전 보좌관 수사는 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플린 전 보좌관이 왜 사임해야 했는지 또 왜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죠.
네, 플린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정권 인수 기간에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나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민간인이 외국 정부 관리와 정책을 논의하는 건 불법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이런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했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뒤에도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국영 TV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고 또 터키 정부를 위해 일한 대가로 고액을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중장 출신인데요. 미군 장교 출신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지요.
네. 자,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슈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If true, this is yet another disturbing allegation that the president may have engaged in some interference.
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는 건데요. 슈프 의원은 코미 전 국장이 의회 공개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슈프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 공화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FBI 외에도 상하원 정보위원회 또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여러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은 어제 이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서 메모나 요약본, 녹음 테이프 등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간에 오간 대화에 관한 기록을 5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고요. 필요하다면 증거 소환 절차까지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앞서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슈프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불법 행위가 되는 건가요?
네,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은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할 경우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경우 의도를 증명하기 힘들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또 다른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예,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워터게이트급으로 커졌다고 말했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한 일이 드러나면서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또 의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역시 사법 방해 혐의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은 전 대통령들이 탄핵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무소속인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이 어제 이 수요일이죠. CNN, 화요일에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플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탄핵 가능성에 가까워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메모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코미 전 국장 개인 관점에서 기록한 건데요. 네. 이런 메모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FBI 요원들이 남긴 기록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량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던 육군 병사 첼시 매닝이 출소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첼시 매닝 일병이 수요일 수감 생활 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매닝 일병은 원래 35년형을 선고받고 2045년에 풀려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1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과 감형을 단행하면서 매닝 전 일병의 형기를 7년으로 대폭 감형하면서 수요일 풀려나게 됐습니다.
예. 자, 먼저 매닝 일병이 무슨 혐의로 수감됐던 건지 살펴보고 갈까요?
예, 이라크에서 미 육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매닝 전 일병이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인터넷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넘긴 겁니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매닝이 빼낸 기밀 문서를 폭로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 매닝 일병은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간첩법 위반 등 20가지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매닝 일병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예, 매닝 일병이 폭로한 이 정보 중 일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기밀이었고 문서에서 언급된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을 돕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이 매닝 일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닝 일병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닝 일병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고발자라고 옹호했습니다.
예, 매닝 일병 역시 형량에 대한 불만을 당시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매닝 일병은 국가를 위한 우려의 마음에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쟁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매닝 일병은 특히 기밀을 유추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에 불복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매닝 일병이 수감된 뒤에 성을 전환해서 화제가 또 됐었죠?
그렇습니다. 매닝 일병이 정보를 유출했을 당시만 해도 브래들리 매닝이란 이름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형을 선고받고서 자신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밝혔고요. 이름도 여자 이름인 첼시로 개명했습니다.
예. 매닝 일병 측은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예, 매닝 일병의 변호인단은 매닝 일병이 수감돼 있는 동안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이 매닝 일병을 남성 수감자 시설에 수용했고 그동안 신체적, 정신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감형 조치로 세상에 나오게 된 매닝 일병,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매닝 일병은 성명에서 7년간의 독방 생활에서 풀려나 친구 가족과 함께 다시금 자유를 누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닝 일병이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정치인들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비판했었죠.
예. 자, 끝으로 이 수감 생활에서 풀려난 매닝 일병이 생활비 보조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매닝 일병의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이뤄졌는데요. 수요일 현재 약 15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합니다. 매닝 일병의 변호인단은 매닝 일병이 메릴랜드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사입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터를 정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이 바로 주춧돌을 놓는 거라고 합니다. 이 주춧돌이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인데요. 이 주춧돌을 제대로 잘 놓아야만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튼튼한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주춧돌을 놓아야 할 순간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신중하고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키스톤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키스톤은 둥근 지붕에 석조 건물을 만들 때 지붕 한가운데다 고이는 돌을 말하는데요. 이 키스톤을 빼버리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펜실베니아가 왜 이 키스톤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걸까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역사의 보고, 펜실베니아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북부에 있는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전쟁을 벌여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바로 그 13개의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13개의 주 가운데서도 특히 이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역사의 중심, 즉 키스톤, 쇠기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곳에서 미국을 지탱할 근간이 될 미 합중국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칼 화이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Well, Pennsylvania is both beautiful and very historic. It's also the place where our country, where America was founded.
펜실베이니아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역사적인 곳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곳이기도 하죠. 펜실베이니아에는 장엄하고 위대한 역사적 기념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죠. 특히 가까운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이 펜실베니아주는 면적이 1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북한만한 크기에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유서 깊은 도시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펜실베니아 여행의 시작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가 고향인 언론인이자 여행 전문가인 에바 네니치카 씨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Philadelphia is one of the more important, historic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even colonial times that it was.
필라델피아는 미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식민지 시대 때도 필라델피아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영국과 독립 전쟁을 벌이기 전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한 곳이 이 필라델피아였고요. 미 합중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곳도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이자 오늘의 미국을 탄생시킨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왜 펜실베니아, 그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역사를 움직여 갔던 걸까요? 에바 네니치카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It's got a lot of industry because of all the minerals and you have different types of people, different types of immigrants in Pennsylvania because of that.
당시 펜실베니아는 많은 공업, 산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광물 자원이 특히 풍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이 펜실베니아로 왔어요. 일하기 위해서였죠. 저희 부모들도 그렇게 왔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당시 인구나 경제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요. 지리적인 요소도 컸습니다. 필라델피아를 거쳐 남쪽 뉴올리언즈로 갈 수도 있고 북쪽 뉴욕으로 갈 수도 있었죠.
사실 미국 동부 지역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가보면요. 미국 건국 초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산재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만큼 미국 독립과 건국 정신이 도체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필라델피아에는 미국 독립기념관과 국립헌법센터,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미국 독립의 상징이 있는데요. 바로 자유의 종입니다. 에바 네니치카 씨 도움 말 다시 들어보시죠.
Doesn't really ring because it's cracked, but it's a symbol.
사실 울리지는 않아요. 이제 깨졌기 때문이죠. 식민시대를 깨뜨리고 독립을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집회나 우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정신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주에는 필라델피아의 명성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피츠버그라고 합니다. 게티스버그 기념관 공보관 칼 화이트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To the other side of Pennsylvania and you'll find Pittsburgh.
그리고 피츠버그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이니아 동쪽에 있고 피츠버그는 반대편 서쪽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역사적 도시라면 피츠버그는 상공업의 도시죠. 석탄과 철광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세계의 강이 합류하는 좋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제철 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이 두 개의 도시가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길게 수염을 기른 남성들, 긴 치마에 앞치마, 면으로 만든 모자를 쓴 여성들. 펜실베니아에는 마치 17, 18세기 유럽의 어느 한마을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마을인데요. 이들은 전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전기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현대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고향인 언론인이자 여행 전문가 에바 니니치시카 씨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Yeah, they're German. We call them Pennsylvania Dutch, but it's actually Pennsylvania Deutsch, which is the German name for German. Yeah.
독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펜실베니아 다치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펜실베니아 도이치입니다. 도이치, 독일이죠. 더치라고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는 대부분 독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독일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아미시들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동차 대신에 말과 마차를 사용하고요. 자신들끼리 집단을 이루면서 독특한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아주 폐쇄적인 집단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다만 현대 문명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데요.
It's not that they don't advance. They do, but very slowly. They
아미시들도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천천히 발전하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시들이 외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편협한 건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죠. 하지만 매우 철저합니다. 어떤 범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장신구도 안 달고 자신들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티스버그 기념관의 공보관인 칼 화이트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The Amish are a big part of Pennsylvania's heritage, and in Lancaster County, Pennsylvania, visitors can really.
아미시는 펜실베이니아의 큰 일부 유산입니다. 관광객들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만든 쿠키나 옷, 이불,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사가요. 그걸 통해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역사와 생활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농사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다 손으로 직접 한다고 합니다. 화학 비료 같은 건 물론 쓰지 않죠. 그래서 건강을 중시하면서 건강식품을 찾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몸에 좋은 건강식품들이라네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펜실베니아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Today's phrase that I'll teach you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영은 선미에게, Yes, I just got paid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Dinner is on me tonight.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니까 설미는 What? 뭐라고? You'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10 people? 우리 10명 다 저녁을 사준다고?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월급을 벌써 그렇게 써버리면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Today's phrase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인데요.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means that someone will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and they want to spend it quickly. This phrase is used when talking about the reckless spending of money, and if someone spends money recklessly, they will never have money for emergencies, right?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돈이 다 타들어간다인데요.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이 영어 표현 burn a hole in one's pocket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our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불에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To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To spend money quickly and recklessly.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둬요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get it on. Let's love, baby. Let's get it on. Sugar, let's get it on. Since we got to be here, let's live. I love you.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전쟁으로 찢겨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을 지원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분쟁과 전후 재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한 국가는 모두 126개 국가입니다. 평화 유지 활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함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정무군사국의 앤드류 스트라이크 담당관은 숙달된 평화 유지 요원을 찾는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작전이 필요하며 평화로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숙달되고 효율적인 평화 유지 요원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네팔 정부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 유지 연습인 샨티 프레야스 3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테플리츠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다국적 연습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심화시키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란 뜻의 샨티 프레야스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안보 지원 프로그램 국제평화활동 이니셔티브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지역과 국제적인 평화 유지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은 국제 질서에 기초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의무,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시스템을 통해 모든 나라가 공통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참가국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